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지혜가 있고요, 또 거짓 지혜도 있습니다. 17절에 참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이런 지혜를 입은 자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반면 거짓된 지혜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거짓된 지혜예요. 이 거짓된 지혜에 대해서 15절 16절 그 특징을 말해 주시는데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때문에 이런 거짓 지혜로 사는 자들에게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또 혼란과 모든 악한 행위가 열매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 지혜 있는 줄로 아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인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인지 아니면은 거짓된 지혜, 이 세상의 지혜, 결국은 죄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그 악한 지혜인지 우리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아멘.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참 지혜,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행함,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어요. 참 지혜는 온유함으로 행함이 따른 참 믿음을 이르게 해줍니다. 온유함,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함이란 통제된 힘을 말해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주인의 뜻에 철저히 통제하여 사용하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황소가 있어요. 힘이 셉니다. 큰 뿔로 사람이나 짐승을 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힘 있는 황소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의랴 하면은 가고, 또 의랴 하면 가다가 멈추고, 또 의랴 하면 오른쪽으로 돌고, 또 의랴 하면 왼쪽으로 도는 등 철저히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주인의 뜻을 따라 그 힘으로 밭을 가는 상태, 그때는 그 소를 향해서 이놈 참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힘이 있으세요. 그가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실 때 잠잠해지셨습니다. 각색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 질병을 향해 명령하실 때 나음을 받으셨어요. 받았었어요. 또 귀신 들려 삶을 빼앗긴 자들, 그 귀신을 명령하여 쫓으셨을 때 귀신들이 다 쫓겨 나갔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힘이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힘을 아무 때나 자기를 위하여서 막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화난다고 뿔을 세워서 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당신의 그 전능한 힘을 통제하여서 하나님의 뜻에만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시험하는 자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자신을 좀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예수님 왜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당신이 있는 그 전능한 힘을 드러내실 수 있으세요. 하늘에 있는 열두 영을 명령하여서 로마의 군사를 다 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전능한 힘을 얼마든지 증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희생되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힘 있으신 분이지만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참 지혜, 곧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 난 지혜를 받은 자들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합니다. 자기의 힘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통제합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함의 거룩한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롭다 하는 자, 총명이 있다 자랑하는 자가 있느냐? 그 지혜가 과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주시는 참 지혜인지 아니면은 거짓된 이 세상의 지혜인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통하여서 증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없다면은 오히려 독한 시기와 다툼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닌 거죠. 거짓된 땅의 지혜인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땅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적인 열매인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의 지혜, 곧 이 세상의 거짓된 지혜의 특징 두 가지로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정욕적이고 또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욕적이다라고 하면 그 동기와 목적이 죄의 욕망을 따르는 데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입니다. 죄의 욕망을 따라요. 때문에 그 드러나는 열매마다 독한 시기와 다툼, 또 싸움인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독한 시기는 잘못된 열심에서 나오는 적대심이죠. 분한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은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해하기까지 자기를 위하는 이기심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할켜 아프게 하기까지 그릇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땅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정욕적입니다. 땅의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은요, 마귀적이라는 데 있어요.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귀신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자랑하는 그 지혜가 귀신의 것,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선하거나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드러나는 열매가 마귀적이고 악할 수밖에 없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혼란, 헬라식 발음으로 아카타스타시아,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혼란, 요란, 소동, 무질서함, 무법함, 무정부한 상태를 뜻합니다. 또 악한 일, 파울론, 번역하면은 진리를 벗어난,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마귀적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9절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거짓된 지혜인 거죠. 그런데 이 거짓된 지혜가 우리를 속이고 세상 방식으로 죄악의 수단으로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자꾸 우리를 속이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 욕심을 따를 때 나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또 행복하게 해 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먼저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렇다고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게 세상 사는 지혜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는 미련하다, 세상을 살 방법을 모른다, 혹은 심지어 율법주의라고까지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지혜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된 지혜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지혜로 가득해요. 그래서 세상엔 시기와 다툼, 또 혼란과 악이 넘쳐납니다. 서로 속이고 속고 또 서로 다투고 짓밟고 서로 상하고 아파하다 결국 다 함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짓된 지혜를 우리 가정이 따른다면 우리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행한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을 우리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든 악을 행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지혜, 그 마귀가 주는 지혜의 결과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이런 거짓된 지혜를 좀 분별하고 망설임 없이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찾아 버리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거짓 지혜를 따르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 당장 찾아 던져버리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귀적인 지혜를 용인하는 것이 있다면 그 당장 찾아 버리십시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또 세워가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 또 맺혀지는 열매를 17절과 18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하고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참 지혜,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룩한 열매들 한 여덟 가지를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성결함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성결을 말할 때 첫째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상 첫째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그 중요성에서도 첫째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결이란 죄와 악과 더러움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는 경건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지혜는 우리를 첫째로 성결하게 해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언어 또 내적인 동기를 순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자, 거룩한 자 그들과 가까이 하세요. 그들에게 당신의 뜻과 생각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것들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오염되지 않는 거룩함, 성결함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이에요. 화평.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된 땅의 지혜, 어떤 열매가 있죠? 시기와 다툼, 또 분쟁과 혼란, 그런 것들과 확실히 대조가 됩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려요.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멀어지게 하고 또 죄로 인해 사람들 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옷 입게 하세요.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들을 허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전에는 서로 원수고 죄인이었으나 이제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의 권소, 형제와 자매,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또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참 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다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죄인과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자꾸 대한민국 가운데 남녀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자꾸 충돌이 조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참 지혜가 있는 곳에는요 어른과 젊은이가 남자가 여자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을 누리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인하여서 이러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이란 다른 사람의 연약함, 할 수 없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거죠. 그의 실수로 인해서 내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을 뜻하는 겁니다. 때문에 넉넉하지 않고서는 관용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넉넉하게 하세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그 참 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그 넉넉함으로부터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양순이에요.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submissive입니다.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은 순종적인 혹은 가르침을 잘 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저 어떤 분을 그 마음에 제 마음에 아주 큰 글자가 떠오르는데 unteachable heart, 가르침 받을 수 없는 심령, 가르침 받을 수 없는 심령, 가르침 받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이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참 지혜를 가진 분들 안에는 양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겸손하여서 가르침을 잘 받아 그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양순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른들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이 양순해요. 양순해요.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천국을 가르쳐주면 받들어요. 진리를 가르쳐주면 존중이 받아 순종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양순해요.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른은요? 어른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세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양순하지 않으면, 가르침 받지 못하면 천국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시는 분, 그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받아서 우리 양순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심령, 그래서 순종하여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특징적인 성품 중 하나가 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남편을 잃은 과부인데 그에게 있는 아들, 그 어린 아들마저 여의고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과부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또 각색 질병으로 고통당한 병자들이 그 병 중에 병 고쳐주심을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보실 때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부정의 여김을 받고 싫어버림을 받고 그렇게 격리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도 나를 원치 아니하시면 어찌할까 두려워하며 그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위로부터 난 참 지혜를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예수님의 마음 곧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긍휼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선한 열매예요. 선한 열매란 긍휼함으로 뒤따르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배고파하는 자 그들에게 긍휼함을 따라서 떡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길을 잃고 당혹스러워하는 어른들을 볼 때 친절히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교회로 오는 길에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맹인입니다. 맹인. 그 스틱을 들고서 계속해서 이제 길을 찾는데 눈이 오다 보니까 눈이 쌓여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걷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돕는 행동. 이것이 바로 선한 열매인 거죠. 시력을 잃고 거의 보지 못하는 분, 그분을 위하여서 손을 잡고 속도를 맞추어서 천천히 함께 교회 오르시는 우리 권사님이 또 계세요. 그렇게 긍휼하심을 따라 행하는 선한 행위, 이것이 바로 선한 열매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들인 거죠. 일곱 번째로는 편견이 없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미 차별함에 대해서 말씀을 경고를 해주고 계시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짓된 지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차별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 참 지혜를 따르는 이들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편견 없이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우리 방주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차별이 없기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편견 없이 사랑으로 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사장님, 그리고 세상에서 알바하는 분, 그분의 지위가 어쨌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교회에 오면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 우리 그렇게 서로를 존대하게 대하여 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특징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짓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은 거짓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이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신실합니다. 믿부십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거짓이 없어요. 신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외식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이 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한 시간도 기도하고, 두 시간도 기도하고, 세 시간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온유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맺히시기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행위의 열매들,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품의 열매들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